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서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좀 반갑지 않은 삼총사라고나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른 사람, 산발라, 종되었던 사람, 이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수들이 시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이 성경을 보면 조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회심했을 때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 매기 목사님이 아마 사직하고 주께서 당신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참으로 의아해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이 매기 목사님을 조롱할지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그 직장을 떠날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지금도 당신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보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이런 식의 표현일 수 있죠. 내가 농담을 했을 뿐인데 다시 돌아와서 근무하고 싶은데 나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자기에게서 이제 떠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때 금주 기간이었으므로 고급 술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기 목사님은 학교로 돌아갔고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다시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첫 번째 공격 양상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에는 극도의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이 원수들은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롱의 무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느헤미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줄로 아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계속되어지는 3장을 보실까요? 본장에서는 성문과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장 큰 건축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활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임무는 어려운 것이었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평신도였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일은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식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가지의 얼굴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기질도 다르고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도 같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전혀 다른 얼굴을 만드셨어요.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손가락들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똑같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활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이처럼 놀랍게 진행되었습니다. 10개의 성문들이 그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죠.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양문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때로는 예루살렘 성벽에 또 다른 문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양문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다른 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10개의 문들이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예루살렘 성벽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으로 매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이 성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상세하게 다룬 그런 책이 없을 정도로 이 매기 목사님도 그렇고 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는 것, 10개의 문이 있었지만 다 양문으로 불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양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 1절을 보실까요? 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모든 것들이 양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은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을 통하여 벳세다의 연못으로 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마다 양문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편문과 황금문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문이 오늘날까지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과하실 때까지 열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문은 황금문이 아닙니다. 황금문은 성전으로 지어지는 문입니다. 이 문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어진 문이고요.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문은 제사드리기 위한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비유로 행동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바로 양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양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돈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이러한 교훈을 세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양문에 서 시작이 된 것.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2절을 보실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리고는 저주의 장소이며 그곳 사람들은 바로 양문 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저에게도 아주 흥미를 주는데요.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 계곡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양문 바로 곁에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람산을 돌아서 여리고로 오신다면 이 사람들이 일하던 장소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좀 정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여리고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저주가 선포된 곳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 아시죠?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합 시대에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 여리고 성을 재건했다가 그 아들들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는 저주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죄로 구원받은 오늘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구태여 지적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되는 것인데요. 인간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오늘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로부터 죄의 심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인간도 그렇고요. 인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서는 자연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연계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범죄한 영혼마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비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3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같이 보시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여기서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문을 통해서 지중해와 요단강에서 잡은 고기들이 들어왔거든요. 양문이라고 하는 양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문을 말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어요. 그 어문은 누구나 금방 찾을 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좀 비린내, 뭐 생선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나는 곳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어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의 사실들을 배운 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또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즉 아직 가지 말라는 말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너희가 좀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지 않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질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통한 전도운동, 뭐 이런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문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는 원하는데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3장 4절을 보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자면 발음을 좀 연습해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발음하는 데 있어서 독선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읽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 발음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기록이 되니까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3장 5절을 보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다붙이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귀족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지체가 높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들이 그 손이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돌을 들어 올리고 뭐 쌓고 하는데 적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돌들을 본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에게 다소나마 참 저런 일을 안 하라고 애를 썼다라는 동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막 노동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들은 움직이는 데만 자기들 스스로 움직이는 데만 막대한 힘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벽을 건축하는 데 많은 땀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일을 하다가 등과 손 그리고 발이 벗겨졌을 것입니다. 사실상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지쳤을 겁니다. 그 귀족들이 엄은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끼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록된다면 이건 비참한 일이지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배고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지 않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구절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어나서 개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곡식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굶주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문, 즉 옛 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3장 6절 말씀만 좀 더 보죠.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보스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저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문들을 보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것이 옛 문인지 너무 다 오래된 문들을 보았는데 진짜 어느 것이 옛 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이 문이 갖는 메시지를 아래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 갖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신식 모델의 자동차 그리고 최신식 집을 좋아합니다. 최신식으로 유행하는 옷만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깃이 좁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깃이 넓은 옷을 입는 것이 유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투의 옷자락이 길고 짧은 것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유행에 엄청난 관심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대개 새로운 집을 좋아하고 최신식 모델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낡은 집에 살았다고 했거든요. 한 25년 된 그런 집에 고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남부에서는 한 100년이 된 그런 집에서 이 매기 목사님 살았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아주 그 낡은 집에서 이분이 살으셨나 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참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입었던 양복이 내년도에 또 바뀌게 되고요. 뭐 저도 양복이 뭐 목사니까 뭐 여러 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유행이 얼마나 바뀌는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유행 따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유행에 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조금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변화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이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옛 길을 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 길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에게 달려가며 이러한 방법 또 저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은 옛 길,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기계적이고 스위치를 누르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도 편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편안함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옛길로 돌아갈 필요가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